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아둘람굴에 도피해 있던 일은 이제 유명한 성경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에 보듯이 그는 아둘람굴에 이제 도망하여 갔죠. 도망자 다윗입니다. 그가 이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앞쪽으로 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0장 42절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장에 요나단과의 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42절에 보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끝부분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제 시작이 되죠. 다윗이 이제 사울 곁을 떠나 이제 도피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 앞부분까지 계속 도망합니다. 사무엘 하 대부분과 이제 열왕기 앞부분까지가 다윗의 생애라고 보면 다윗이 등장해서 왕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의 성경의 기록 가운데 절반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이제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에 대한 이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시기에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면서 과연 성경은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질문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도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담겨있는 일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주어져 있는가를 저와 성경을 붙들고 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서 함께 가실 터인데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좀 잘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은 이제 골리앗 때 사람들 앞에 드러났었죠. 이제 그런데 골리앗에게 드러났을 때부터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사실상 다윗의 행로는 계속 도피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왜 그는 계속 도망자로 살아야 했는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앞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등장을 했던 것은 이제 16장에서 그 사무엘을 통해 이제 기름 부음 받던 때의 일이었는데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는 나는 너희와 달리 중심을 본다라고 이제 얘기하셨고 중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자로 이제 다윗이 선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 것이 골리앗이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그 싸움에서였는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달려가서 이제 물맷돌을 던지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 행동을 얘기하면서 내 행동은 몇 가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6절 끝부분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존재임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냐면 47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 그것을 너희가 내 이 열심을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골리앗과 맞서러 나가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 일은 단순히 골리앗만 물리칠 때 끝난 일이 아니라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알려준 행동 전체에 대한 이제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골리앗과 싸움을 이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살고 사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18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성경이 이제 이렇게 묘사되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혜롭게 행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싸움을 지혜롭게 잘했다는 얘기고 이제 싸움에서 이겼다는 얘기겠죠. 또 넘겨보면 지혜롭다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30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해서 다윗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앞에 드러낸 행동들을 전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결국엔 전쟁에 이기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됐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전쟁의 맥락, 싸움의 맥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싸움에서 이길 만한 어떤 저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다윗은 전쟁을 준비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싸우긴 했지만 사람하고 싸운 적이 없었고 들짐승들하고 싸우는 일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였고 그는 군대를 이끌거나 이제 병법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승리는 우리가 17장 47절에 봤듯이 지금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다윗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앞에 증언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고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감동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요나단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죠. 18장 4절에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건네줬다는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게 칼이 별로 없었던 것을 기억해보면 지금 요나단이 건네주고 있는 칼은 내가 왕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5절에도 보면 신하들도 다윗을 보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윗을 이제 사랑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행동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에 이제 감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죠. 근데 오로지 이와 같은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다윗의 이 지혜로운 행동, 성공을 보면서 사람들처럼 환호하지 못합니다. 18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사람들의 환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불쾌하고 노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독 사울만 지금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보고 마음에 그 시기심이 생기는 것 같고 시기심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1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자 같은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을 쭉 보면 사울이 다윗을 다섯 번에 걸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죠. 5차 시도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도는 그 8장 11절에 나오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는데 이제 두 번 피합니다. 예, 두 번 던졌는데 두 번 다 못 맞추고 다윗이 살아나죠. 그랬더니 조금 왕답지 않았던 너무 노골적인 행동으로 보였는지 이제 21절에 보면 조금 작전을 바꿉니다.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이제 사울 얘기죠.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나름 이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딸을 주기로 하는데 딸을 주는 대가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러는데 200명을 죽이고 돌아오죠. 그런 바람에 또 2차 시도도 실패를 합니다. 19장 1절에 가보면 이제 이런 시도 끝에 이제 점잖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다 그만두고 1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제 다윗 잡기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 3차 시도가 19장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러니까 사울 옆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은 역할이 사울의 앞에 수금을 타고 또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사울 옆에 계속 있죠. 이제 세 번째 시도에서도 가까스로 피해 이제 도망을 합니다.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 이제 그대로 두지 않고 11절에 가보면 사울이 네 번째 시도를 하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이제 딸 미갈의 방해로 죽이지 못하죠. 미갈이 그 낌새를 알고 다윗에게 창으로 도망치라 라고 도망가게 하고 이제 다윗 자리에 다른 우상으로 다윗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왕이 불러도 못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울이 다시 15절을 보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보라고 하는데 못 온다고 그러니까 아예 침상체로 들고 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반드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나오죠. 이제 그 사이에 그런데 결국 이제 못 죽였고 18절에 보면 다윗은 그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사무엘에게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은 사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에서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다고 얘기하죠. 19절에 보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여기 이제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 전령들이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는 것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또 보냈는데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못 잡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또 예언을 해서 또 못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직접 내려갑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까 거기서 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해요. 사울 자신이 갔는데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가 예언을 하며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장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알몸으로 누워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며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는 모양으로 지금 다윗은 사울의 다섯 번째 그 살해 시도를 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18장, 19장에서 보이는 건 다윗의 행동,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되는 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을 때 사울이 그 일로 몹시 언짢아하고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다윗에게로 쏠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8장에 되게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사울에 대해서 그 이제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8장 1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나오고 17절에 가보시면 또 중간에 그가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 21절에 스스로 이르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끝부분에 사울의 생각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생각을 그 말해주는 적은 잘 없는데 여기 지금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울의 생각을 말할 만큼 사울의 마음이 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마음속에 오로지 다윗 생각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 때문에 삶 전체가 불행하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다윗에게만 가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해지냐면 20장 30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0절에 가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게 지금 그 요나단이 자꾸 다윗 편을 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패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울컥해서 32절에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33절에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울 마음에 다윗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다른 말 하는 것을 이제 참아낼 수 없게 심지어는 요나단마저도 죽여버릴 만큼 사울의 마음은 다윗으로 가득 차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본문으로부터 나와서 이 사울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은 지금 여호와를 떠난 자, 여호와께서 떠나신 자의 모습으로 여기 드러나 있죠.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으로 채워졌다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다윗보다 훨씬 많은 것을 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왕이니까 지금 이 안중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안위, 블레셋과의 전투, 아들을 어떻게 왕답게 키울까 하는 생각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이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단순하십니까? 복잡하십니까? 그 한마음의 전형으로 지금 사울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사울이 한마음을 품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지금 행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다윗만 죽이면 풀릴 인생이다. 내 삶은 다 필요 없고 다윗만 해결하면 이제 본격적인 궤도를 인생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한테 요 문제, 이 주제 하나가 해결이 되면 인생이 뭔가 질이 달라질 텐데, 격이 달라질 텐데, 혹시 그렇게 떠올리시는 것 있으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한마음, 인생의 한 가지 생각뿐이었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고 결국은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죽게 되죠. 한편 다윗은 좀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18장, 19장, 20장, 21장이 이르도록 그 다윗 마음이 소개가 안 됩니다.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질 않아요. 다윗 생각이 어떠한지. 마치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그 아들 이삭을 산에 바치는 사건이었는데, 거기 기록을 보시면 아들을 바치러 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서술 방식인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심경이 복잡했을까요? 근데 성경이 말 몇 마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도 지금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 앞에 있다가 집으로 도망가고, 집에도 있을 수 없으니까 사무엘에게 도망가고,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나는 것, 도피해서 생존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은, 훨씬 어떤 복잡하다는 것이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들을 그 마음에 담고 있었던 실마리들이 여기 좀 보이죠. 2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2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가 있다가 요나단을 라마나이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죠. 요나단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는 하나도 행동하시는 게 없으니까 내가 그 낌새가 어떤지 잘 책임지고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나단을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용건이 있어서죠.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을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자, 이렇게 자리 비운 이유를 얘기하고 만일 자리 비워도 좋다라고 7절에 얘기하면 내 종, 그러니까 자신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여 나로 도망하게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에 이르기 앞서서 다윗은 지금 5번에 걸쳐 사울로부터 죽을 위협을 넘겼습니다. 5번이 아니고 창도 여러 번 던졌고 전령도 여러 번 보냈으니까 10번이 넘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당하고 있는데, 뭐가 또 확실치 않아서 요나단에게 이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단 앞에 와서 내가 사울 왕의 신하이고 맡겨진 일이 있는데 내가 그냥 도망다닐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게, 내가 정말 사울 왕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도망하여야 할 자인지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은 사울이 다윗 죽이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였던 것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잘 도망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는 이 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20장 42절에서 이제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직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묻고 찾아봐야 할 주제이지만 다윗이 그저 여기서 살아남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 도피가 지상 최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사흘이나 숲에 숨어 있으면서 요나단의 전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알려준 것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 맞다. 옆에 못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야 떠나죠.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릅니다. 노브는 사울의 궁전이 있던 기브아에서 한 3km쯤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제가 지금 혼자 봐 있는데 이상하시죠? 비밀리에 명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부하들은 어디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뭐 시키지도 않은 말을 막 하고 나서 이렇게 멋있게 말하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당신 수중에 떡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암행어사처럼 나온 것 치고는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얘기를 하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떡이 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잘 안 먹는 건데 다윗이 그거라도 달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공공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떡을 받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더 이상스러운 얘기를 하죠.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도 제가 바빠서 못 갖고 왔는데 칼이라도 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좀 칼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칼은 거의 없고 옛날에 당신이 골리앗을 죽이고 가져온 골리앗의 칼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9절에 뒷부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내가 찾던 바로 그겁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도피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10절에 보면 이상스럽게 가드 땅으로 도망가죠.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그 노베에서 6, 70km쯤 떨어져 있는 이제 이스라엘 국경 밖이죠. 근데 도망가다가 도망가기 쉽지 않았던 모양인지 이제 가드 적국으로 가는 셈이죠. 그랬더니 그 다윗을 알아봅니다.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기서 벌써 장군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 땅의 왕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에 대해 소개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구류가 됩니다. 잡히는 것이죠. 여기. 근데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인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도망을 가도 거기로 도망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뭘 갖고 있죠? 골리앗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도 다윗이 그냥 와도 기분이 나쁜데 골리앗 칼을 들고 골리앗 고향에 가니까 굉장히 울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공교롭게도 바로 저한테 필요한 것이 그 칼입니다 하고 갖고 왔던 칼이 다윗에게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게 아니라 그나마 살 수 있는 여지마저도 닫아버린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이제 미친 체하고라는 말 앞에 어떤 구절이 원래 들어가 있냐 하면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에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봐라, 미추광이 아니냐. 이 땅에 미추광이가 모자라서 미추광이를 더 붙잡고 있겠다는 것이냐고 신하들한테 호통을 치는 바람에 다윗이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22절에 나와 있는 아둘람굴이 되는 것이죠. 아둘람굴은 이제 다시 그 가드 땅에서 한 20km 좀 안 되게 떨어져 있는, 오히려 이제 기브아 쪽으로 가까이 나와 있는 곳인데, 여기 어떻게 도망왔더니 사태는 더 심각해져서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같이 피난해 왔고, 그리고 온갖 여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부류들이 잔뜩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400명이나 모여들어서 지금 아둘람굴에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겪고 있는가 우리가 묻게 되는데, 지금 다윗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참조 구절로 우리는 시편 34편을 가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825면입니다. 시인데 몇 구절만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주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건졌을까요? 어디서 건져 주문을 받았을까요? 지금 이거 그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아마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겪었던 것, 여기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을 얘기합니다. 가드 땅 아기스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건지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실 주께서 하신 것은 별로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미친 채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여기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7절과 10절과 같은 데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지금 그가 경험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 내가 그것 경험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으로는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위기로부터 제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할 일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하면 되니까. 근데 젊은 사자여도 힘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신의 구원은 젊은 사자가 그 사냥에 성공한 것처럼 건져진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조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은 것, 그렇게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이 건져내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에게 가기 전에 어떻게 갔냐 하면 칼에 의지하여 갔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여 갔는데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은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택했던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여겼던 것이 자기에게 도리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가져올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그 이야기를 스스로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골리앗을 죽였는데 지금 스스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이런 것이로구나. 지금 다윗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죽음의 위협에 빠져 있죠. 자, 탈출, 이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죽음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내가 죽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위협이 시달리지 않고 그냥 확 죽어버리니까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도 죽일 수 없고 그렇다고 나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죽으라고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고 택하신, 세워놓으신 사람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여기로 저기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면 좋을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통해 그는 내 인생이 칼과 창으로 결판나는 인생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34편의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지금 자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난 역시 머리가 좋아, 지혜로워, 그러니까 미친 체도에서 임기응변으로 잘 살아났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보같이 행동했고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 다른 것을 붙들며 살려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충심으로 통회하고 있다는 것, 즉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와 같은 자를 건져내 주시는구나의 큰 마음에 안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 다윗에게 다시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 좋은 왕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런 잘못된 판단을 통해 그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지만 여전히 다윗에게 아직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모압까지 가죠. 아둘람에서 모압까지는 대략 200km쯤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왜 모압에 가냐면 부모를 맡기려고. 자, 모압은 다윗에게 각별한 곳입니다. 증조할머니가 룻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 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면 우리 할머니가 그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특별한 끈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느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 아직 저 잘 모릅니다. 근데 부모는 연로하시니 여기에 모셔놓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오죠. 어디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새라고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가시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땅은 어디냐 하면 그 사울이 근거지를 삼고 있는 기브와 바로 아래에 있는 땅이 유다 땅이죠. 그래서 헤렛수풀에 이릅니다. 기브아에서 한 15km쯤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모압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훨씬 안전했을 것 같은데 선지자가 이상스럽게도 다윗을 다시 위협의 코앞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명확한 계획도 뜻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다윗은 그저 다윗 개인만의 삶으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왕으로 등극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행적은 다윗 자신만을 위한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모두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행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사울과는 다른 점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여러 가지 점들을 더 배우고 깨달아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 이 행로를 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생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언가 분명하게 쥐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릴 게 문제의 싹을 제압해버리고 싶으십니까? 혹 그런 마음이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사울처럼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꿈꾸고 있는 어떤 선한 것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온통 채우고 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를 사울처럼 큰 곤경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지 않고 다윗처럼 살아야 하겠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사울처럼 몇 가지 인생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는 계속 죽을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상스럽게도 사울 옆을 금방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아래에서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찾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도피 생활을 통해 그가 발견해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명확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때, 세상이 나에게 5차 시도, 6차 시도를 하며 내 인생을 꼭 머피처럼 만드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다윗을 보며 다윗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는지를 자세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다윗처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내 실력, 혈통, 외모, 능력, 자질,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인생의 절반 이상이 마치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설령 보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너의 중심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물러서지 않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전쟁, 생명이 죽게 달려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겪으며 우리의 전 존재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런 삶의 신비와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에 더욱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